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에 전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이교도들이 들어왔었고 이교도들을 소위 기독교라고 공인화된 기독교를 통해서 이교도들이 어떻게 들어왔었나, 그래서 이방신들 그리고 이교도의 풍습들이 기독교화돼서 기독교인 척하며 들어와서 그 일들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었던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국가 종교와 교회들이 이교도들의 행위들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 여신, 국가 영웅의 이미지 대신에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의 이미지로 치환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처럼 보이는 것들이 지금도 사도 혹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둔갑하여 그들을 숭배하는 듯 보이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화채설, 곧 그 주의 만찬에서 나눠주는 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살이 된다라는 그 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을 둘로 완전히 나누는 그러한 것이 또 들어오죠. 축제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축제일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축제일이 들어오게 되죠. 뭐 큰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셀러브레이트를 저희가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념은 하지만 그 날짜도 특별히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보통 그 크리스마스 그냥 여담으로 크리스마스는 해가 가장 짧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동지하고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소생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날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행위에 대한 구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교도들의 믿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사탄은 복음을 감추고 교회의 배교를 이끌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가능한 한 일반인들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교도의 풍습과 그 밖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잘못됐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되도록 일반인들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기 230년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교도 철학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은 교회 지도자인 오리겐.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오리겐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교회 성경의 해석이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겐은 성경의 상징적인 해석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았어요. 막고 대신에 성경을 상징적이고 숨은 의미를 찾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걸 그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글로 만들어버리는 성경을 그렇게 한 아주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곧 얘기하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우상시하고 좋아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의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키죠.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러한 방법은 글쓴이들의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읽는 사람들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글은 글쓴 사람의 의미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읽는 사람의 해석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제가 요 시간하고 이제 근대 철학이 들어오고 근대 철학 들어와서 이제 현대로 들어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1970년대 이후에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들어오고 왜 더 자유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런 부분의 철학적인 기초가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볼 때 이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방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읽는 중요한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벌써 시작이 됩니다. 읽는 사람들의 해석을 중요시한다. 이 방법은 국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이교도화되면서 이교도 풍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하고는 안 맞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을 나중에 금지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 읽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일이 되고 일반인들은 성경 읽는 게 금지됩니다. 사실 일반 글들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글들도 상당히 많이 우매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의 보고가 수도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많은 책들이 보관이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학자들이 수도사들이 많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학자가 많습니다. 자, 반유대주의와 반천년주의, 반전천년주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나뉜 다음에 동방교회가 동방교회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래서 빠르게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지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사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도 신정 통치이기 때문에 정치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천년왕국은. 그것을 기대했었던 거고 유대인들이. 그런 정치적으로도의 그 오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를 유대인의 믿음이다라고 국한시켜버리고 그것을 이교도 다,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지만 맞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교도 믿음이라고 교회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천년주의적인 믿음이 정제시됩니다.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서방교회에 가지만 나중에 어거스틴에서 더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서방교회는 4개 세기 정도까지는 미래의 신정통치 왕국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왔음이 여러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국가 종교화가 되고 그리고 정치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 사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통치의 수단으로 이것이 삼아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사를 보게 되면 왕과 교황과의 싸움으로 보는 그런 유럽사가 있어요. 어쩔 때는 교황이 세지고 어쩔 때는 왕이 세지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교황이 또 매우 잘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은 도시에서 면제부나 제의사함을 안 해버려요. 왕이 도전을 하면.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아주지 않고 면제부를 주지 않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게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제발 고해성사를 받게끔 해달라고. 굉장히 강한 면제부나 아니면 고해성사의 툴로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권위를 가진 사도들은 사제들은 엄청나게 강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특히 어거스틴을 보시면 한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어거스틴의 주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이란 이 땅의 현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화된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그런 천주교가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조직화된 교회가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현재 묶여있는 상태고 교회가 지금 힘이 있으니 사탄은 묶여있는 상태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이 왕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끝날 것이다. 즉 이것은 후천년주의가 됩니다. 무천년주의나 혹은 후천년주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만 정확한 날짜를 천년 자체를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무천년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복음화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을 시작을 하면 천년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후천년주의가 돼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왕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가 함께 끝날 것이고 이 땅의 역사도 함께 그렇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이제 기본을 완전히 깔아놓게 되죠.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상징적인 성경 방법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오리겐에 다 추적하다 보면 오리겐으로 또 가게 돼요. 조직화되고 하나가 된 교회가 왕국을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곧 왕국이 된다, 왕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이 또 넣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유대민족을 거부한다는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이 이미 4세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유대민족에게 주었던 축복들이 교회 것으로 치환되는 그래서 대체적인 이스라엘 대신 유대민족 대신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축복이 교회의 축복으로 이렇게 대체적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지금도 이미 갖고 있죠. 지금도 그 뿌리가 그대로 있어서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런 침례교 신학이 팽배한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양대 산맥이라고 보셔도 돼요. 학구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믿는 믿음을 수많은 베프티스트들이 침례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미국에서는 침례교인들은 뭐 지금은 남침례교 쪽에서는 매우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이 가보면 같은 믿음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미래 천년 왕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미루어진 그 플랜에 대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신정 통치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에 대한 부분들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백업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이슬람의 위협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역시 이슬람도 그 기독교 자체에 대한 큰 아주 어려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선 목사님 책 그 출판사들만 아마 저희도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슬람이 이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다 보시면 이슬람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재밌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새로운 종교가 나오게 되죠. 사탄의 계획이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을 완전히 없애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610년경에 실질적으로 이슬람 기초가 세워지고 활동이 시작되고 모하메드가 죽는 632년까지는 이슬람 전역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라 생전 하에 그렇게 큰 지역이 이슬람화 된 것 자체는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에. 모하메드의 후예들이 성지 예루살렘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대부분의 동로마 제국, 그다음에 인도의 일부 지역,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의 상당히 그 남쪽 동남쪽 부분 이쪽까지 그 이슬람 세력이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요, 이슬람 세력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엄청나게 컸어요. 이 지역들의 교회들이 그래서 뭐 천주교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마저도 다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또 뒤에 부분은 나중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투르푸아띠에라는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사실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커지려고 했었을 때 순간 주춤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전투였었습니다. 그래서 732년 프랑크 왕국 그 왕국하고 그 다음에 왕국이 이제 이슬람군을 무찌른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의 그 진군 세력이 잠시 주춤하게 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나? 그러지 않죠, 당연히. 지금 이렇게 배교가 시작되고 정치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팽배하게 되고 이슬람이 커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그런 곳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사람들을 소수지만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이교 풍습도 거부를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왈덴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이들은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믿었었고 진실되게 복음에 충실했었고 주의 만찬도 올바른 주의 만찬, 사제가 아닌 그냥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아닌 그런 믿음, 그리고 미래의 신령 통치 왕국에 대한 믿음,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소수지만 면면이 계속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 이렇게 지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져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남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피난을 하고 고문당하고 그랬었죠. 하여튼 중세시대가 끝날 무렵 몇몇의 사람들이 제도에 맞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라도 들어놓으시면 좋고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위클리프라는 사람, 그리고 존 후스, 보헤미아는 체코입니다. 지금 그 나라로 따지면 체코 지역인데 보헤미아 지역의 존 후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지롤라모, 그 다음에 살보나롤라라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수도원 생활을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황의 권위와 권력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위클리프 자체가 화채설의 주의 만찬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죠.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고 타락한, 그리고 성경과 맞지 않는 그들의 뭐 전통적인 풍습을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위클리프 자체가. 그래서 그는 교회가 신약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심지어 강조까지 했어요. 사진도 없습니다.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그레이빙처럼 했었던 그냥 그 초상화처럼 보이는 수염 긴 그런 수도원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요. 처음으로 한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지나가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롤라드라고 하는 그 일반인 선교사들을 세워요. 지금 보면은 에반젤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흥사들 혹은 설교자들. 이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막.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막 그 설교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막 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설교자들인데 그냥 여러 지역으로 막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들도 박해가 엄청 셌었어요. 그래서 끝내 이 집단도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봤었을 때 지금 보면 선교사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설교자들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죽은 뒤에 이 그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나 지난 1428년에 못 죽였거든요. 그 로마 카톨릭이 죽이질 못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진짜.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형을 집행을 했어요, 또. 그래서 그 콘스탄츠 공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교황인데 이 사람이 교황의 명에 따라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갖고요. 다시 뼈를 태워요. 그런 다음에 막 갈아갖고 그 재를 그 에이번 그 리버에다가 강에다가 지류인 그 스위프트 강이라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게 제명이 뭐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존 후스, 아까 그 보헤미아 쪽에 있었던 존 후스는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후스나 위클리프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위클리프와 같은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거의 믿는 게 같았어요. 카톨릭에서는 아주 그냥 고칠 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오라고 초청을 해요.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근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계속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거절을 했는데 안전을 이유로 거절했는데 나중에 확답을 해줍니다. 안 죽일게. 와서 회의만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죽이는 서형 선고를 내려요. 그런 다음에 화형을 시켜서 죽입니다. 죽은 이유는 역시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롤라모 살보나롤라라는 사람도 설교자였다고 해요. 정부와 사회와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강하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교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글까지 썼습니다. 거의 죽으려고 쓴 거죠, 거의. 그쵸? 그 당시에. 당연히 그는 파면당하고 투옥되고 교수형에 처하면서 불로 태워졌어요. 그 뒤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14세기, 15세기, 대략 16세기. 뭐 이 정도에 이제 르네상스, 들어는 보셨죠?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렌치어로 rebirth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rebirth가 뭘로 다시 태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인간을 중요시하는. 이전까지는 중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는 어찌 되었건 하나님이 제일 우선봉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정치를 했더라도 앞에 이름은 하나님을 내세웠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었죠. 거의 없었고, 그리고 문학이나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에 대한 건 매우 좀 죄악시하고 막 그랬었어요. 나중에 이제 유럽 여행 하지만 또 아주 그 예술사적으로는 중요한 것들이 남겨지긴 하죠. 중세 시대에 나온 게 고딕 성당 같은 게 중세 시대 때부터 나와요. 그리고 중세의 그 뭐라 그러죠? 수도원들, 수도원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와 그 뒤에 나오는 건물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고딕 성당 자체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좋은데 로마 시대에는 건축이 굉장히 유명했죠. 어저께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로마 시대의 건축술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대 때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아치예요. 아치. 아치가 이렇게 생겨서 맨 위에다 키스톤이라는 걸 딱 꽂게 되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 버티는 힘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갖고 위에다 키스톤을 딱 꽂으면은 다리가 만들어지죠.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요. 그래서 로마 쪽에 가셔서 보시면 다 아치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것도 다 아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게 되다가 그 아치가 공학적으로 이제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거니까 그거를 점점점 세워요. 이렇게. 여튼 키스톤은 키스톤인데 위에 좀 높아지죠. 이렇게 약간 뾰족한 형식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거픽이에요. 고딕 건축들. 고딕 건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고딕 건축은 나중에 그 천주교의 그 종교적인 것과 매우 잘 맞는데 그 이유는 뾰족하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상징적인 건축 디자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창문이 높아지고 커지게 됨으로써 빛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빛인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리가 큰 게 있지 않았죠. 있을 수가 없죠. 유리는 근대시대에 만들어져요. 현대시대, 근현대시대, 18세기 이때쯤부터 큰 판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유리가 조금조금했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그걸 붙여서 스테인글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양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성당의 멋진 사실은 건축적으로는 멋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옛날 중세시대의 수도원 건물들을 보면 밑에 지하는 중세 생각하면 뭔가 어두침침하고 좀 중세시대를 또 생각하면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 나고 건물도 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근데 그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다 보면 큰 건물을 짓다 보면 밑에는 굉장한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벽 두께가 뭐 상상 이상으로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 창문이 조그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문은 거의 없습니다. 밑에 층들은. 그러니까 빛이 매우 적죠. 감옥들은 그런 데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고딕 시대, 그 중세 시대 를 거쳐서 르네상스로 오게 되면 르네상스 때는 지금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학문적으로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암흑기를 거쳐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의 시작이 그래서 이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문학의 발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경대로 보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울리는 그런 시작이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때는 보통 중세시대 때 그렇게 억압되었었던 것들을 쭉 역사를 돌아가다 보니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어떤 향수에 젖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건축과 미술과 이런 것들을 다시 갖고 와서 재발견해서 다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 때가 어찌됐건 지금 유럽의 문화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제국 예술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냥 여담을 한 번 더 하면요.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건축물들이 혹은 그런 미술들이 중세 때 그렇게 다시 한번 팽창이 되고요. 20세기 정도의 18세기 19세기 뭐 그 특히 미국의 건국이 일어났을 때쯤 17세기 18세기 이때쯤에 다시 그리스 시대의 정통성을 그쪽으로 다시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항상 미술사나 역사를 볼 때 이집트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은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그리스예요. 거기에 정통성을 둡니다. 서구 문명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쪽도 빅토리아 가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18세기, 17세기에 시작했던 게 신고전주의예요. 신고전주의는 다시 르네상스와 다시 그리스 로마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소리티를 발견해요. 거기서 뭔가 권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구 건물 중에서 정부 건물들, 백악관, 국회의사당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리스 건축과 매우 흡사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들이 정부 건물들로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권위는 쫓아가다 보면 르네상스와 그 더 쫓아가게 되면 그리스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건물과 흡사한 건물들이 보통 정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빅토리아 가도 비슷하죠. 약간 그런 건물이 있고 버지니아나 이쪽 정부 건물 쪽으로 가면 또 비슷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담이었는데 르네상스라 불리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사탄은 이 시대를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많은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도 시작이 되고 인간에 대한 병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교황도 교회의식은 강했지만 개인 삶에 관심이 많아졌고 문화에 관심이 더욱 많아졌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 당시에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천주교 성당들에 대한 수많은 걸작품들이 미술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서 돈을 대준 곳이 사실은 천주교 쪽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가올 종교개혁의 바탕으로 대신 또 그걸 돌려서 또 쓰십니다. 북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학자들은 유대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원어로 된 성경 해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보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법, 성경 사전들이 이 시대부터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5년 금속활자의 개발로 인해서 성경의 인쇄가 생기게 되면서 성경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기간 동안 중산계층이 커지기 시작했고 민족주의적인 사고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계의 교황이 자기 나라의 교회를 지배하고 세금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로마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교회 담당 인원들이 자국의 법체계에서 치외법권을 갖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왔었던 교회 담당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치외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정치적인 권리를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나게 되고 그 중앙 집권적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려고 했던 종교 집단에 대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1517년에 생겨나는 종교 개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서부터 시작해서 근대, 그 뒤에는 이제 근현대 철학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지는 않았고요. 근데 전반적인 뒷배경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고.